44bit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44bit 팟캐스트 171번째 에피소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장비랑 방송이랑 맡고 있는 낙교시라고 하는데 오늘은 장비가 안 돼서 CP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네, 저는 방송 편집하고 있는 CP고요. 사실 오늘 이제 저희가 리인벤트 행사장에 와 있는데 네. 원래는 좀 빠르게 해볼까 했는데 장비가 항상 뭐가 하나씩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세팅하는 데만 1시간 걸려서 좀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상태고 생각날 때 바로 해야 되는데 제가 한국에서 쓰던 좋은 장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용으로
좀 더 바로 할 수 있는 네,
제 생각에는 다음부터 그냥 라이브를 포기해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는 라이브를 하려다 보니까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진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 노트북도 가져오려고 했는데 약간 노트북 두 개고 좀 무겁고 하니까 그냥 좀 간소하게 가려고 그거 빼고 왔었거든요.
그냥 노트북 없어도 되는 것 같아. 노트북도 필요한 이유는 라이브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라이브를 안 하면 사실 그 믹스프리 녹음 장비 좋은 거랑 카메라 혹은 카메라 없으면 핸드폰
라이브 해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라이브 해야 좀 더 재밌죠.
라이브 해도 어차피 채팅도 안 하고 지금도 아마 제가 여기 두 분 안 들었지만 몇 분 안 되실 거예요.
아 맞아요. 지금 서울 시간으로는 7시 30분이고요. 네. 저희가 7시 25분에 시작한다고 그렇죠. 공지하긴 했었는데 지금 서울은 7시 30분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많이는 없으셔서
두 분 정도 항상 와주시는 최승우님 들어오신 것 같고요. 아침 시간인데 그래서 거의 없는데 뭐 아무튼 네. 리인벤트 얘기 좀 해볼게요.
혹시 목소리 잘 안 들리면 알려주세요.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소리도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지금 저희가 옆에 히어로가 계시긴 한데 주무시고 계시고요. AWS 히어로라고 AWS에서 커뮤니티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별도 선정한 제도가 있잖아요.
아니요, 그 커뮤니티 활동이라기보다는
잘하는 분인가?
그러니까 히어로도 이제 종류가 있어요. 머신러닝 히어로 혹은 뭐 서버리스 히어로 네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를 좀 많이 해서 리더 한 분들은 커뮤니티 히어로가 또 따로 있기는 해요. 정확히는 분야별로 좀 다르다.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 모르겠고 그 히어로 분들은 약간 AWS에서 가는 걸 지원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베네시안 호텔인데 저희가 히어로 분이 묵고 계신 호텔에 쳐들어와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죠. 네.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녹음 이야기 한 김에 녹음 이야기 먼저 할까요?
아, 네, 좋아요. 네,
저희가 원래 지난번에 한 번은 그 LA에서 방송 한번 했었잖아요.
LA 호텔에서 했었죠.
네, LA 호텔 인터넷도 잘 되고 깔끔했는데 낙교님 컴퓨터를 했는데 낙교님 컴퓨터가 충전을 안 꽂아놔가지고 갑자기 방송 중단되면서 저희도 피곤해서 그냥 중단된 적이 있었고 네네. 네, 거기서 못다 한 이야기는 또 다음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
뭐 좀 뒤에서 해도 되고요.
네, 오늘은 원래 그 AWS 행사장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팟캐스트 부스가 있는 거예요. 네. 해주고 거기 사람도 안 지키고 있고 뭐 여기 설명 봐도 뭐 별 이야기가 없어. 그냥
그게 프리퀀시 뭐였는데?
퓨처 프리퀀시.
아, 퓨처 프리퀀시라고 해가지고 컨테이너 같은 걸로 만들어놓은 박스 같이 되어 있고 거기도 뭐 녹음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오늘은 근데 아마 CP가 말한 거는 스케줄상 나오는 거잖아요. 네. 거기 별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퓨처 프리퀀시라 해서 그냥 오늘만 쭉 잡혀있길래 뭐지? 하고 봤는데 사실 월요일부터 있었던 거고 뭔지를 정확히 모르겠어. 이걸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도 안 써있고 뭐 자기들만 한다는 건지 뭐 이런 이야기가 아예 없어서 근데 꼭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을 것처럼 해놓고 지나가면서 이제 헤드셋 쓰고 들을 수 있거든요.
그 부스에서 한 얘기를
한국 그 보이는 라디오처럼 유리로 되어 있고 해서 거기서 뭐 라이브는 못해도 녹음도 안 돼도 조용하니까 괜찮겠거니 했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건지 애들이 안 된다고만 해가지고 그쵸. 저는 사실 합리적 의심은 있어요. 그냥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된다고 했을 텐데 저희한테 팟캐스트 가지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스파티파이에 찾아서 보여줬는데 뭐 44비츠 뭐 막 말하더니 한국어를 보고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 스케줄 깍실 거 어차피 또 안 된다고 했어. 그럼 그냥 안 된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왜 가지고 있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약간 잘 모르겠어. 그리고 어제 제가 지나갈 때는 지킨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다른 분이 지나갈 때는 지킨 사람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한데 이번에 좀 드는 생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팟캐스트 녹음을 이런 행사장 오면 앞으로도 저녁에 하면 안 되겠다. 그냥 행사장 안에서 하는 게 깔끔하겠다.
그쵸.
제가 그 팟캐스트는 아닌데 다른 분들 방송 찍는 걸 봤잖아요. AWS 직원들이 AWS 직원들이 그냥 DSLR 카메라 놓고 그 DSLR 카메라에 마이크 선을 쭉 연결해서 그냥 손으로 들고 있는 마이크로 이렇게 하니까
XLR 마이크.
네. 그런 마이크는 사실 옆에 주변 소음이 아무리 커도 잘 안 들어가잖아요. 일반 뉴스 앵커들도 마찬가지고 네. 살짝 들어갈 수는 있어도
감도를 높여서 가까이서 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우리도 방에서 하려면은 지금도 막 저녁에 뭐 밥 먹는 약속 있고 막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나면 막상 저녁에 할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애매하죠.
네. 좀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새로 또 장비가 필요하겠군요. 네.
아니요, 장비는 저희 다 있죠, 사실.
있긴 하죠.
네. 네, 저희 개인 장비도 있고, 그 믹스프리는 사실 녹음이랑 마이크, 그 선만 좀 얇은 게 있으면 되는 거고, 카메라도 저도 이미 FX3라고 해서, 그 DSLR 카메라에 바로 XLR을 3개나 꽂을 수 있으니까.
지금도 약간, 이게 지금 화면이 그 맥북에 있는 카메라거든요.
저 페이스타임.
예. 지금 원래는 카메라 쓰려고 가져왔는데 그것도 셋업이 안 돼가지고 HDMI 선을 또 빼먹고 왔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못 쓰고 있고요. 요거 지금 그냥 맥북으로 간이로. 요거 또 인싼 360으로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건 또 펌웨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안 돼 있는 건지 나중에 해준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못 쓴다고 하고 요걸로 그냥 임시로 하면서 CP님이 좀 고생을 했죠.
생각 그래도 많이 들고 다닐수록 결국 안 좋은 것 같아. 저도 많이? 요즘 많이 느끼는 게 그러니까 세팅돼 있는 예전 말했듯이 보면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에 있으면 복잡하고 고퀄리티로 하더라도 결국 들고 다니는 거는 그냥 짜잔한 게 없을수록 좋지 않나? 지금도 다 챙겨왔는데 HDMI만 숙소에서 연결해서 TV 보다가 놓고 온 거잖아요.
저희가 키노트를 가서 안 보고서 다 거의 방에서 HDMI 연결해가지고 라이브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HDMI 선을 빼놨더니 거기 놓고 왔죠.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호텔 이야기 적어주신 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뭐 뒤에서 하시죠 이거는?
아 그래요?
리인벤트 얘기부터 하고
아
네네
리인벤트 그 내용 이야기 먼저 하자는 거죠?
네네네
아 네
리인벤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많이 듣지 않기도 했지만 거의 좀 숙소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키노트는 그래도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라이브 시간에 다 보긴 했어요. 키노트가 지금 8시 반부터 있었죠, 다.
8시 반에.
8시 반부터 10시까지?
첫날 키노트는 저녁이었죠, 월요일 저녁.
그래서 저희 숙소 와가지고 듣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 듣기, 그러니까 뭐, 조금 앞부분 놓친 것도 있긴 한데 거의 다 듣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바뀐 게 월요일부터 이제 행사를 시작하더라고요. 원래는 월요일에 그 오전에 행사 안 하고, 그 저녁에 이제 먼데이 나이트 라이브인가 그게 첫 번째 행사로 시작을 했거든요. 리인벤트 행사를. 근데 그 날까지 다 꽉 채워가지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세션이 열려있고 들어도 되는데 키노트 세션은 월요일 저녁 시간에 그냥 키노트로 이름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키노트 시작하고 그거 시작으로 해서 월, 화, 수, 목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이 누구였죠? 월요일날이 아마존 CEO였나?
아니요. 화요일 아침에 메인 키노트니까 화요일 아침에 월요일은 아마존 CEO죠.
누구지?
월요일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월요일은 누군지 잘 모르겠고 화요일이 이제 그 CEO분이고 3일차가 제 누군지는 잘 안 봤는데 데이터 쪽이랑 ML 쪽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랑 4일, ML 쪽 VP 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네, 그리고 4일차가 이제 워너버그에서 AWS CTO분이
아니요. 아마존 CTO.
아마존 CTO예요? 네. 맨날 헷갈려. 이제 그 아마존 CTO분이 나와서 오늘 또 발표를 해서 이렇게 키노트 4개가 발표가 됐고 그리고 사실 저희도 이제 예전에도 리인벤트 올 때마다 얘기를 했었는데 AWS 리인벤트는 사실 발표가 키노트가 핵심이긴 하거든요. 키노트에 새로운 중요한 발표가 그 서비스 릴리즈가 다 들어가 있고 그것만 잘 보고 있으면은 웬간한 건 다 들을 수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도 그러니까 약간 2019년 이제 지나서 2020년 21년 보면서 느꼈는데 키노트에 생각보다 별 내용이 없긴 한 것 같아요. 그냥 시간 대비 생각을 했을 때 원래는 막 그 둘째 날부터는 서비스 막 발표하니까 그게 저 기억이 나는 게 서비스 발표를 하면은 우리는 막 세션 얘기 잠깐 했었는데 서비스 발표하면은 그 새로운 서비스의 세션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비공개야. 이 어떤 서비스가 발표될지 공개가 안 돼 있고 거기서 이제 발표하는 순간에 이 아마존 AWS 이벤트라는 앱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세션을 예약하는데 거기에 세션이 열리니까 거기서 이제 서치에다가 키워드 넣어놓고 계속 검색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때 바로 뜨면은 거기서 예약하고 그 세션 듣고 또 그때 뭐 주는 거 있다고 하면 그런 거 빨리 들으면 워크샵 같은 거 받아오고 했었거든요. 저는 받은 건 없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그리고 또 기억이 나는 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올라오면 그게 그 딱 그 키워드를 딱 얘기하는 순간 예를 들면 뭐 이번에 뭐 오픈서치 서버리스를 발표했거든요. 아, 오픈서치 서버리스를 발표하는 순간 AWS 마치는 이후에 그게 딱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에 그런 얘기도 별로 없었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그게 딱 발표되는 순간에 재밌는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 정도의 느낌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 정도의 느낌은 전혀 아니었고 실제로도 뭔가 엄청 뭐 게임 체인저라고 느껴질 만한 발표는 딱히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어떠셨어요? 모르겠어. 저희가 이제 실무를 많이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현장에서 들었으면 조금 더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하는 게 있었을 수도 그런가?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우리 기준으로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거는 많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말한 대로 키노트 들으면서 거기서 바로 이제 뉴런치라고 막 검색해서 새로 나온 거 막 찾고 그랬는데 이번엔 아예 그 AWS 이벤트 앱에 뉴 런치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서
그쵸.
그 키노트 5일 동안 이날 발표한 뉴 런치, 이날 발표한 뉴 런치 필터를 하게는 해줬는데 문제는 예전에 그런 것들이 워낙 세다 보니까 뉴 런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뉴 런치 필터 걸어도 몇 개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그게 좀 이상해. 네. 신기해.
뉴 런치에 대한 그 세션이 없어요. 예전엔 뉴 런치 세션이 진짜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엔지니어들한테 그랬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이 말한 것 중에는 아 그냥 키노트에서 발표한 것보다 키노트 전날 전전날 막
왓츠뉴로
예, 그
도배했다는 거죠.
그 주간 동안 왓츠뉴 나온 것 중에 오히려 매력적인 게 조금 있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한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들어봤을 때 첫날 두 번째 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뭔가 환경에 대한 얘기, 그 뭐라고 하죠? 그 가버넌스에 대한
ESG.
거. 아 ESG한 얘기가 좀 많이 있고 그 CP랑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런 걸 강조하는 게 아마도 AWS는 기업도 AWS가 그걸 지키면은 우리는 AWS니까 우리도 그런 조건을 맞춘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 두 번째로 이제 니트로 같은 것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가상화 쪽에서 성능을 올렸다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중요하고 굉장히 파격적인 건 맞는데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뒷단에서 알아서 이제 빨라지는 거고 실제로 예전에도 제가 봤던 기사 중에 기억에 남는 게 AWS가 똑같은 EC2 인스턴스를 똑같은 사이즈로 올려도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계속 올렸다가 테스트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사실 니트로 같은 얘기는 와닿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쓰는데 바뀌는 건 아니니까 인터페이스 상의 변화는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 와닿진 않는 것 같고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훨씬 재밌긴 하죠. 뭔가 새로운 서비스 발표하고 근데 이제 람다 같은 거 발표했으면 이거 완전 엄청난 뉴스잖아요. 근데 이제 람다가 아니라 람다의 스냅스테트 이런 거 발표하고 그러니까 람다에서 자바 쪽이 콜드 스타트 문제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럼 이제 람다에 대한 전체는 아닌 것 같은데 람다를 자바로 쓰는 회사들에서 콜드 스타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같은 느낌으로 람다의 스냅스테트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좀 카테고리가 굉장히 작은 거죠. 키노트에서 옛날 같으면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아니요. 예전에도 키노트 상황마다 다른데
아 그렇죠.
네.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아마존 CTO가 주로 람다 쪽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심지어 이번에도 또 발표하는데 옷 입고 왔는데 아, 람다 로고가 그려져 있어요. 그거는
그냥 아예 서버리스
근데 저도 기억나는 게 파이어크래커나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람다를 지탱하는 기반 기술 이런 거 좀 더 커 보이긴 했지만 네. 람다의 뭐 VPC 적용이나 람다의 뭐 작아 보이는 것들도 은근 키노트에도 많이 있었고 그 대신 그때는 람다가 초창기니까 이게 되면 좋겠는데 싶었는데 그쵸. 해주고 이런 게 많았고 스냅스타트도 사실 엄청 큰 건데 제가 봤을 하죠. 때 네. 그거에 대한 효용을 느끼는 사람들이
제한적이지
람다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랑 맞으면 좋은데
그쵸.
자바 쓰는 람다를 하는데 자바를 쓴다 이런 사람 거의 없다고 봤거든요 저는 왜냐면 람다랑 애초에 잘 맞는 언어가 아니고 람다는 사실 자바스크립트나 혹은 그나마 고 이쪽이랑 맞지 레일즈나 파이썬이랑도 사실 맞는지 모르겠거든요. 요즘처럼 소프트 엔지니어들이 언어를 안 가리고 다양한 언어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람다를 쓰는데 콜드 스타트가 느리고 뭐 그 메모리도 엄청 많이 가지고 뜨잖아요. 사실 이번에 스냅스타트 해결했어도 메모리를 많이 가지고 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자바랑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자바를 회사의 주 언어로 가져가는 데서는 아마 와 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엊그제 이제 넷플릭스의 다른 쪽 발표를 듣다 보니까 넷플릭스의 엔지니어링의 대부분 75% 이상이 자바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이왕이면 이제
일부러 옮기거나 할 때
네, 자바로 할 수 있고 또 아까 말한 ESG 관점의 그것도 전 드는 게 예전에는 이제 클라우드 초기에는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나 뭐 미국의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해도 좀 클 수는 있지만 그런 자유로운 회사들이 많이 썼다면 이제는 이제 전통적인 기업들 뭐 제조업이나 뭐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또 상장사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상장사는 ESG 이런 걸 또 은근 법적으로 따지거나 혹은 그쵸. 투자자들 그러니까 일반 VC 같은 투자자 말고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진짜 주주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쵸.
아마 그걸 더 강조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추세일지 않을까 싶긴 했어요.
그 콜드 그 스냅스타트 잠깐 얘기를 해보면은 스냅스타트 자체는 되게 재밌는 기술이긴 해요. 왜냐면은 그게 스냅스타트가 자바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점이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바가 강조되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스냅스타트 자체는 원래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게 리눅스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원래 콜드 스타트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캐시가 미싱됐을 때 그러니까 그걸 띄워놓은 게 없었을 때 실행을 하면은 그 이미지 초기화부터 시작해서 실행하는 단계가 오래 걸리는데 자바 같은 경우는 특히 JVM이 껴있다 보니까 그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메모리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걸 다시 살려서 돌리게 하는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런 기술이 예전에도 리눅스에 보면 있었거든요. 컨테이너의 상태를 그대로 메모리 캡처 다 해놓고서 저장해놓은 다음에 그걸 다시 띄우면은 그게 돌아가는 상태가 완전히 복구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실제로 그런 기능도 되게 예전에 불완전했었고 그리고 거기서도 약간 시큐리티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했어요. 잘 이해는 못했는데 뭐 이게 그대로 실행이 되면은 뭐 난수 초기화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똑같은 상태가 구현되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 생길 수 있는 거를
예를 들면 랜덤 같은 게 같은 값이 나와버리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발표한 게 자기들이 스냅스타트 하긴 만들긴 했지만 제대로 쓰기 위해서 JVM이나 뭐 오픈 SSL이나 이런 데 엄청난 기여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그러긴 했어요.
스냅스타트 하면서도 랜덤이나 뭐 이런 함수가 이렇게 잘 동작하도록 그 메모리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잘 동작하도록 코드 단위 기여를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던
맞아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특정 버전 이상을 써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런 제약이 좀 있을 것 같고 아마 환경에 대한 AMI 모르겠나 하면 환경에 대한 제약도 좀 있을 것 같고 그걸 맞춰주면은 그렇게 돌리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냅스타트가 그냥 켜지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아마 켜야 되는 것 같고 그걸 켰을 때 예상하지 못한 동작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있죠. 많죠.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내가 쓰는 뭐 오픈소스 뭐 스프링이라고 치면 스프링에서 쓰는 모든 자바 프로젝트 그 오픈소스 또 연결된 게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영향을 내가 완벽하게 잘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딘가에서 그런 게 잘못 동작해가지고 계속 같은 값이 나온다거나 보안은 사실 랜덤이나 해시나 이런 거에 의지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쉽게는 못 쓸 것 같아. 진짜 의지를 가진 소수들이 난 무조건 자바로 해야 되겠다. 이 정도면 쓰지. 그러니까 자바가 그 콜드 스타트 유동 느리고 여기서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 언어에서도 원래 느린데 네. 자바는 JVM 띄우는 것도 느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그 그래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데 뭐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맞아요. 부분은 사실 되게 엣지 있고 재밌는 것 같긴 한데 임팩트는 잘 모르겠다. 이런
람다를 안 쓰셔서 그래.
람다 안 쓰진 않아요.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은 있어요. 사실 저는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AWS 아키텍트 분들이 그린 아키텍처를 보면은 되게 조금 혹하는 게 있어요. 되게 잘 그리고 되게 람다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람다 이번에도 뭐 람다 비주얼라이징 해서 뭐 GUI에서 셋업할 수 있고 그런 거 나왔거든요. 이따 잠깐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것도 보면은, 아, 되게 뭔가 많은 걸 할 수 있고, 또, 오늘 발표하면서 사례 발표 중에 자기네가 뭐 리뷰를 한 업체인 것 같아요. 뭐였지? 무슨 파일럿인가 그랬는데. 아무튼 그 업체에서 자기네가 람다로 구축한 거, 이제 이미지를 막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SQS에 쌓고, 람다 가져가고, 그것도 어떻게 처리하고, 그리고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하는 식으로 막 문제를 푸는데, 그게 되게 혹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너무 관리 요소가 많고, 저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아주 제약 요소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또 쭉 이야기하자면 사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걸 저희도 이제 한번 보건 했지만 정리를 따로 안 해서.
아, 그쵸. 저희가 뭐 그거 세션 들어가서 네. 들었고 온 건 없어요.
아, 그것도 있고 이제 키노트 들을 때마다 다 쓴 게 아니라 아, 이번에 이거 하면서도 저희가 참고 많이 한 게 지금 메가존에서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megajohn.com/blog 가면 키노트부터 해서 그분들이 또 세션에 들어간 세션 정리를 진짜 많이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리를 잘 해놔서 저희도 그거 참고로 하면서 다시 리마인드 하긴 했었고, 제가 참고로 저랑 이제 여기 있는 분들 메가존에 따로 받은 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아, 그쵸, 그쵸.
자비를 내고 왔기 때문에.
그 얘기도 이따 뒤에서 한번 해보려고요. 아, 자비로 뭐 얼마나 드는지 그런 거.
그래요.
여기도 해보려고 하고, 그, CP가 잠깐 얘기해 주셔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메가존, 아마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로 가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 가시면은 요거 쭉 정보 정리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볼만한 게 이제 왓츠뉴? 왓츠뉴, 그러니까 AWS 왓츠뉴라고 새 소식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보긴 하거든요. 그런 거 있고, 거기서 보시면 아마 좀 관심 있는 것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거기는 중요도 순으로 정리가 돼 있진 않아서 보기 좀 힘들 수도 있긴 한데, 거기가 이제 사실 뭐 기본, 뭐랄까, 오리지널 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뭘 보면 좋을까? 딱히 모르겠네.
뭐 일본 걸 안 보시니까 저는 일본 것도 가끔 보잖아요.
아, 예. 일본 걸 퍼블리키라는 또 매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좀 중요한 것들은 찝어서 정리해 주긴 해서 좋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일본어라서 좀 애매하고 그 아마 유튜브에도 이제 키노트 아마 공개됐죠. 네, 공개됐을 것 같아서 그쪽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아마 제 생각에는 확실히 좋아져서 블로그나 이런 거 공개된 것만 잘 보고 관심 있으면 유튜브에서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나온 것 중에 저도 이제 몇 개 저거는 봤거든요. 다 이야기는 못할 것 같은데 그냥 훑어보기라도 하자면 저는 오픈서치 서버리스 이게 좀 기대는 되는데 어차피 지금 프리뷰라 못 쓰는 것 같고.
그렇죠.
오픈서치 서버리스
근데 원래 프리뷰라도 세션은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번에 세션도
그러니까 발표도 있고 뭐 있었던
마지막
것 같은데
마지막 날 잠깐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아마 구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러니까 그렇죠. 좀 애매할 것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치 스파크용 뭐 아마존 아테나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오픈서치 서버리스에 관심 있는 이유는 오픈서치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일라스틱서치 아마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지점에서 이제 포크 떠서 나가버렸죠.
네 맞아요. 그때 좀 이슈가 있어서 우리 한 번 얘기했었죠 그 얘기.
네 몇 번 했어요 제가 그때에서.
넘어가시죠.
근데 참고로 이게 AWS 리인벤트 행사장에 엘라스틱서치 부스 꽤 크게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는데 또 이제 저희가 이거 하려고 방송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지금 엘라스틱 거기가 상황이 안 좋은지 13% 감원을 발표했다고. 13% 10% 정도? 그래서 좀
미국이 요즘 많이 해고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해고하는 와중에 또 토큰은 돈 잘 벌었다는 이야기 들으면
그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거 나중에 한번 같이 파보죠. 네,
그것도 한번 파보시죠. 그래서 오픈서치 서버리스가 있었고 다음으로 제가 이야기할까요?
네네.
아마존 아테나에서 이제 아파치 스파크용 아마존 아테나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파치 스파크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가지고 이게 말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 저는 빅쿼리에 대항하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은 하는데 그런 노력의 일환일 것 같은데 아테나랑 붙어서 하는 건 크게 기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아마존에서는 된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 그렇죠. 이미 우리는 빅쿼리에 준하는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아마존에서 발표한 그러니까 AWS 발표한 대부분의 내용이 그 레드시프트랑 아테나랑 S3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계속 개선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사실 데이터 쪽은 아니라서 많이 안 써보긴 했는데 CP나 이런 경험을 들어보면은 한계가 좀 명확하게 있다는 느낌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네. 뭔가 스파크랑 잘 붙으면 어떻게 빅쿼리 넣더라도 여기서 갱신을 하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데이터랑 ML 쪽이 특히 구글이 별로 막 하는 거 없는데도 그 기술적인 역량으로 그쪽을 이제 파는 분들한테 좀 많이 그러니까 데이터랑 머신러닝 전문가들은 GCP를 생태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서 네, 오히려 맞아요. 반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우리는 아마존에 있던 걸 여기로 다른 데로 옮기려면 뭐 다이나모DB나 LDS나 뭐 엮인 게 많은데 그쵸. 반대로 데이터랑 머신러닝은 반대로 빅쿼리가 핵심인 것 같아요. 빅쿼리랑 그 데이터 플로우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또 반대로 넘어가기가 어렵고 네. 회사 입장에서는 아마존이랑 GCP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트래픽 비용이 너무
그쵸. 트래픽이나,
낭비되는 것 같고
트래픽이나 데이터 넘기는 거나 그런 거 구축하는 것도 사실 그쵸. 별로 깔끔하지가 않죠. 그 네트워크가 거의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항상 찝찝하고 잘 쓰고 있는 건가 의심이 들고
근데 뭐 잘 연결은 되는데 저는 이제 회사 관점에서는 비용 문제 때문에 계속 결국 안 좋은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다른 회사도 많을 것 같아요.
그쵸.
어쩔 수 없이 AWS에 있다거나 뭐 데이터랑 머신러닝이 더 중요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어플리케이션 GCP로 가는 결정을 하거나 근데 저는 그래도 둘 중에 누구 한 명이 데이터 트래픽을 풀어주면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그렇게 하잖아요. 트래픽 비용 안 받겠다고.
아니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CP의 이제 미래의 모습 그 얘기했던 건 발표했던 것 같긴 한데 GCP의 그 빅쿼리를 AWS에 자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 그렇죠. 그 발표는 꽤 전에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단계인지 모르겠는데 네. GCP가 만든 기능이긴 하죠. 근데 그게 막상 나와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알고 보면 너무 비싸도 못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비싼 거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근데 저도 스파크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약간 분산 처리, 그러니까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기 위한 약간 비동기 워커 같은 느낌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얘네가 해준다는 거는 이제 요거를 그 주피터 노트북 같은 걸로 바로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만 있으면 데이터가 아마 아테나 쪽이니까 S3에서 데이터를 넣어놓고 아테나 테이블 만들고 나면은 스파크로 바로 갖다가 쓸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 것 같아요.
또 나중에 데이터 쪽 잘 아는 분들 있으면 여쭤보고 싶고 또 아마존 도큐먼트 DB 엘라스틱 클러스터라고 했는데 이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원래 안 됐나?
뭐, 도큐먼트 DB가 사실 몽고DB 호환이고
맞아요.
이제 엘라스틱 클러스터라는 건 이게 자유롭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 같은데 몽고DB 원래 이게 쉽지 않나? 엘라스틱이나 몽고DB는 좀 쉽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쉽진 않을 수도 있어요. 엘라스틱이나 몽고DB가 어차피 레플리카랑 샤드가 개념이 있어가지고 막 그걸 막 줄이면은 막 문제 생기고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 뭐 장애 나서 그 못 살린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AWS 잘하는 게 복제 같은 거 잘하니까 EBS 단이나 그런 아랫단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쓸 수 있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럴 것 같아요.
싶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데이터 관련된 것 중에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인지 모르겠는데 아마존 오로라 DB라고 이제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거 맞죠?
네, 그 오로라가
RDS가
그 MySQL이나 포스트그레 같은 것들을 아마존 방식으로 확장 가능하게 만든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하위 호환성 갖춘 DB라고 생각을 하면 맞아요. 되죠.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제 데이터 분석용엔 또 RDB가 좋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레드시프트랑 통합을 해서 제로 ETL이라고 부르는 게 원래는 뭐 ETL 작업을 해서 오로라 있는 DB 중에 필요한 걸 레드시프트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고 이것도 좀 귀찮고 사실 운영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컬럼도 바뀌고
그렇죠.
근데 발표한 건 제로 ETL로 아마존 오로라 있는 걸 레드시프트 바로 할 수 있다. 그냥 연결해가지고 파이프라인 구축이나 관리가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로 잘 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버지니아 북부 리전에서 MySQL 8.0하고 호환되는 오로라 MySQL 3에 대한 평가판만 제공된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잘 되면 레드시프트가 그래도 PostgreSQL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컬럼형이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 여기서도 예제 나오지만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할 때 이렇게 특정 컬럼만 가져오기 때문에 컬럼 DB면 좀 빨리 뽑히긴 해요. 그래도 RDB보다는 좀 빅쿼리 수준은 아니다.